레위기 7번 메시지 번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 다섯 번째 그분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드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따라 그분을 우리의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림 첫 번째 우리가 번제에 관하여 앞에 메시지들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대부분 교리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재물을 체험적인 면에서 보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체험 안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의 중간 제목은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그분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드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따라 그분을 우리의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림 이 제목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그분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며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며 세 번째 요점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따라 번제물이신 그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만일 당신이 체험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시도할지라도 당신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로서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체험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숫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숫소로서 그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지 집비둘기 두 마리로 체험했을 뿐이라면 그분을 숫소로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스스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려야 하나 우리가 그분을 체험한 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 이제 그분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이 되시기 위해 많은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감 이사야 53장 7절은 그리스도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 예언의 성취는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볼 수 있으며 이 구절은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심에 대해 언급하는 신약의 또 다른 구절은 빌립보서 2장 8절로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박 도수장 곧 골고다로 끌려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임 당함 빌라도는 주 예수님을 심판하였으나 그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그분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우세했습니다. 두려워진 빌라도는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 주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 뒤 주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이끌려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들이 주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그들이 그분을 도살했음을 의미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어떻게 어린 양을 죽였는가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어린 양은 십자가 모양으로 배열된 두 개의 나무 막대에 놓여져 한 막대기에 두 발이 묶이고 가로목에 다른 두 발이 묶인 다음에 죽임당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예표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당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취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가죽을 벗김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의 인간의 미덕이 외양을 벗기우시고 빼앗기셨습니다. 이러한 벗겨짐의 한 예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은 그분의 미덕이 외양을 벗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시기는커녕 합당한 품성을 가지신 합당한 사람이셨습니다. 벗겨주고 빼앗기는 또 다른 애들이 마가복음 3장 22절과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발견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서기관들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며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파리는 살아있으나 더러운 것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주 예수님이 더러운 자이며 파리의 왕, 파리의 지배자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떠한 중상입니까?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유대인들은 그분에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혼혈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혼잡한 사람으로 귀신들린 사람으로 비난받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일종의 벗겨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대제사장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것은 주님의 인간 미덕의 외적 표현을 너무나 벗기는 말입니다. 끝으로 주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그분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더욱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군병들은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은 이것을 예언했으며 그분이 십자가 위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은 어떠한 벗겨짐을 겪으셨는지, 각이 뜨여짐, 주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각을 뜨이셨습니까?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백성들이 그분에 대하여 저주의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은 주님이 성전에 대해 하신 말씀을 비꼬았으며 자신이나 구원해보라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이것이 각을 띄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확실히 이것은 각이 띄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할 때 각 띄임을 체험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도 그분을 비난함으로써 그분을 각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시편 22편 16절과 17절은 이러한 각드임을 예언했습니다. 개들이 나를 예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이 예언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던 6시간 가운데 처음 3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후반 3시간 동안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시기 전인 처음 3시간 동안 사람들에 의해 각이 띄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임당하시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띄어지셨습니다. 지혜 안에서의 그분의 체험. 지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체험은 번제의 머리로 상징됩니다. 아이이신 주 예수님은 차라 지혜가 충족하며 그 지혜가 자라가셨습니다. 사역하시는 과정에서 주 예수님은 많은 금언과 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그분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은 실행에 있어서 박해 일치에 대해 말하며 그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의 말씀은 목적에 있어서의 내적인 일치를 말하며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입니다. 내적인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을 실행해야 하며 외적인 일치를 가지려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실행하여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이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은 그가 그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금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행이 셋의 외적인 일체 면에서 주님과 그분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 곧 주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자라고 그분을 비방했습니다.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분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과 함께 하지 않고 사탄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주님의 말씀은 목적이 있어서의 내적인 일치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볼 때 어떤 철학자도 이와 같은 지혜의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간단하나 그분의 사상은 놀랍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분의 권위에 대해 질문을 할 때 또 다른 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질문을 그분의 질문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쏘았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서로 의논한 대적자들은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 쏘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거짓말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아셨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참 말이 아니다. 너희들은 알고 있지만 내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때문에 나도 내가 이 일들을 무슨 권위로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나 나는 참말을 한다. 예수님은 어떠한 지혜를 가지신 분인지.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지혜를 보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로 보내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러서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올무에 걸리게 하는 질문은 주 예수님을 공경으로 몰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만일 그분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대답하면 그분은 유대인들 곧 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불가하다고 대답하게 되면 헤롯 당원들 곧 로마 정부의 편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분을 비방할 확실한 근거를 주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우신 그분은 그들에게 샛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그분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계속해서 이 형상과 이 그림 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분은 그들에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이 여김에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에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그분을 시험하려는 한 율법사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라고 묻자 주 예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때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셨으며 그분의 대답은 간단 명료하나 지혜가 충만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의 그분의 체험. 주 예수께서는 또한 기름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많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이시며 그분의 기쁨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그분은 보내신 이 곧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하셨는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것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유하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을 유하지 않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께는 불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유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말하세요. 우리는 그분을 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는 전혀 불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셨던 그분의 체험입니다. 속부분에 있어서의 그분의 체험. 이게 그분의 속부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체험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 사람의 속부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속부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체험은 그분의 생각, 감정, 의지, 마음, 영안에서의 그분의 체험이며 그분의 사랑, 갈망, 사상, 결단력, 동기, 의도를 포함합니다. 많은 구절들이 속부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체험을 계시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따르면 12살이셨을 때 주 예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그분의 아버지의 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아버지의 일로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 생각의 기능이 있으며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내적으로 아버지를 위하는 분이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은 주님의 열심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열심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던 열심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불타고 불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감정의 사용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체포되어 도수장으로 끌려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분의 기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취하셨는데 이는 그분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지의 기능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그가 자기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셨으며 차원하여 그분의 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분의 혼의 기능입니다. 이사야 42장 4절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분은 결코 쇠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그분의 마음은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은 예수께서 곧 그분의 영 안에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영을 사용하셨으며 그분의 영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시든 그분은 그분의 영을 사용하심으로 그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번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행함에 있어서의 그분의 체험. 신약은 또한 번제의 정갱이로 상징된 그분의 행함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은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적자들 앞에서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책 잡힐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성령에 의해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짐.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번제의 정경이와 내장이 씻겨져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씻는 이것은 성령에 의해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지는 그리스도의 체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은 그분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계셨을 때 그분을 더러움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주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은 유혹으로 인해 더러워지는 것으로부터 그분을 지키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더러움이 없구라는 말을 씁니다. 주 예수께서는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더러운 것들을 접촉해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더러워지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방면에서 더러워지는 것으로부터 그분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 메시지에서 다룬 그리스도의 체험에 관한 모든 방면, 즉 도수장으로 이끌리는 데서부터 씻는 것까지의 모든 체험을 함께 둔다면 우리는 그분이 완전하고 온전한 번제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교리가 아닌 그분의 체험들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